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난 여기 있고 예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를 인도하셔서 믿게 한다. 또는 나를 훈련시켜서 예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를 꿈속에서 만나거나 환상 중에서 보게 되면 그 환상 속에 본 예수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열심히 그 환상에 입각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가 아직 어릴 때 예수를 잘 모를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를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믿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큰 교회 다니면서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러한 믿음 패턴에서는 변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내 앞에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닮은 행동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힘드니까 우리 뭘 기다립니까? 예수를 만나기를 기다리죠. 예수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구름 타고 언젠가 모르게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모든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눈앞에 나타날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허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를 훈련시키고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예수를 닮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다운 예수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방식으로 예수를 만나지는 못하고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생각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예수가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세월 다 보내도 예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선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되는데 이 예수를 따라 나설 때도 생명을 가진 예수를 따라 나설 때도 그 예수의 어떤 그 행동만 보고 내가 그 행동거지를 보고 흉내내고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필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역할하는 그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의 생명을 잉태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안에서 이 잉태된 생명이 온전히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과정을 통해서 다 자라나게 되면 이때 비로소 나는 예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밖에 있고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그런 방법인 것이고 이렇게 길인 것이고 이 길로 가야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불사르게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서 이 생명이 자라나서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인데 지금 밖에서 믿는 예수 믿는 방식이나 지금 우리도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한 어린 심령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그냥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예수의 기뻐할 행동을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어서 이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예수를 잘 따라 나서서 예수에 의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를 만나서 따라 나섰죠.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그때 예수에 의해서 제자들이 많은 책망을 받고 여러 가지 뭐 생각에 대해서 바꾸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죠.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밖에서 제자들을 훈육하고 훈련시켜서 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준 것입니다. 생명이 잉태하게 하고 그 생명이 3년 반 동안 자라나도록 하셨고 그 생명들이 거의 다 자랐을 때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근데 오순절 날 완전히 그 생명이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제자들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예수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의 생명이기도 하냐면 바로 제자들 각 개인의 생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었으니까 그 행위를 보고 예수께서 네가 나한테 내가 기뻐하는 행동을 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의 생명의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열매를 맺도록 해서 그 열매의 주인이 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 의해서 씨가 뿌려졌으니까 그 열매는 당연히 예수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잉태된 사람부터 이때부터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으나 크나 조금이나 어린 생명이나 장성한 생명이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것이고 이들이 교회의 일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교회의 일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교회에 참석하고 열심을 낸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참다운 교회가 아니고 모형의 교회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 사람이라면 잉태된 생명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 일원이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잉태가 되어 있죠. 그걸 모르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교회 생활 동안에 들었던 어떤 교리, 뭐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그것의 참다운 의미를 여러분 듣게 되죠. 듣게 되고 또 여러분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바뀌었고, 그죠? 잘못된 생각이 바뀌었고, 그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뀐 그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이제 참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크나 작으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 그 모임이 교회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히 어린 각 지체가 어린 생명으로 좀 남아 있으면 아직까지 교회가 어린 교회인 것이고 여러분들 다 각 지체가 장성한 지체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이루고 있는 그 교회는 그에 따라서 장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교회에서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지만 그것은 모형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의 모형의 실체의 교회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기 이 교회가 그들의 실체라 그들 교회의 실체 교회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도들끼리 결속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등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리기 때문에 지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장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뭉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힘을 받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이 지상에서의 교회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의 머리로서 하시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하여 붙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게 되어서 그 일함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고 또 교회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개인이 각 지체가 자랄 때 몸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때 전체 교회의 연관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인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몸을 자라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각 지체들이 자라남으로 사랑 안에서 몸을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6절 한번 읽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고 서로 연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 각 지체가 있지만은 그 이 각 교회 각 구성원들이 각 지체인데 이 지체들은 하나의 교회로 묶여져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 묶는 힘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각자 각 지체로 맡은 직분이 있죠. 그래서 그 직분들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인도함에 따라서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이제 뭐 말씀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각 지체들 중에서는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있죠.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를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청가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각자 맡은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세상의 교회도 물론 그런 직분이 다 있죠. 오히려 세상의 교회에서는 더 그런 것이 인원이 많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선거제도 멋있게 할 수 있고 또 이 뭐 교육도 더 교재도 좋고 교육도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교회들 즉 세상 밖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각 직분자들이 합심해서 거기도 교회도 합심해서 일을 하기는 하는 것이죠.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들에게서는 무엇이 부족하냐면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할까요? 우리 교회보다 크고 뭐 이 성가대도 악기도 많고 피아노뿐만 아니라 바이올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드럼도 있고 다 있는 그런 교회고 또 성가대 찬양도 웅장하고 그런 면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 교회하고 지금 우리 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는 성가대는 크거나 작거나 하여튼 있기는 있는 거고 우리도 이 찬양을 하기는 하지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교회 차이. 예,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죠. 물론 그리스도가 있다고 자기 자신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집합체가 그쪽 바깥 교회인 것이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하고 저쪽에서 읽고 이해하는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쪽에서는 율법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고 또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안에는 크거나 작거나 그리스도의 분량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공동된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있다는 그것이 공통점인 것이죠. 근데 밖에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보다 웅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 기술적으로 다 잘 가르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교회에서 온전히 나름대로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됨의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자신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바라게 되는 것이고 또는 대가를 누가 주지 않으려면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하면서 남들 앞에 자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예배를 드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간헐적인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하고 일반 교회하고 차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가 있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의 주장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 안에서 자라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그런 봉사가 아니고 그런 교회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참다운 교회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모형의 교회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모형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죠? 성가대도 그렇고 가르치는 자들도 전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는 참다운 그리스도로서 그들한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관념 속에서 자신들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점은 바로 그것이 다르다고 말씀드리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첫째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교회와 달리 어떻게 보면 그 교회들보다 더 초라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은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서로 갈등이 없는 그런 길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지금은 웅장하고 넓고 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거지만 나중에 종국적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점점 쇠락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보다 잘하겠죠. 지금보다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형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영혼이 자라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더 튼튼한 교회,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내 자신도 하나의 지체로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찰 때까지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교회는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밖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어떤 갈급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서로 결속력이 오래 진행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기서 얘기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얘기는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동떨어져 있어서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결된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가 될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상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각 마디를 통하여서 이 도움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 마디라는 것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각 마디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을 때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 마디 역할이라는 도움을 주는 마디 역할이라는 그 마디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주는 그 마디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겠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교회에서 얘기할 때 사도와 선지자를 세웠고 그다음에 또 뭘 세웠다고 그랬어요? 전도자를 세웠고 교사를 세웠고 목사를 세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직분자들이 그 마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또 멀어졌을 때 저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 여러분들 위에 있는 어떤 뭐 조장이나 구역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들었을 때 다시 여러분을 돌이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돕는 자죠. 도와서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뭉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얻어서 각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머리에 붙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마디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얻는다.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디와 힘줄로 도움을 얻어서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20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어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머리를 붙들면 온 몸의 지체들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어서 연합하고 상합하게 된다.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마디가 공급함을 주는데 어떤 공급함을 주냐면 머리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을 머리로 붙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머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기존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옳다함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마디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너의 인본적인 생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야 하면서 그 생각을 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붙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몸과 서로 상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하나로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마디들이 지체에 도움을 주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 밖으로 나갔을 때 시험 들고 또는 원망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원하게 생각했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디가 그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다시 몸에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맨 뭐 첫 번째 부분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4자 16절 한번 다시 읽고 그 다음 부분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몸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돼서 몸의 하나로 딱 붙게 된다면 이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각 지체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달란트를 얘기를 하죠. 은사나 달란트, 그 사람이 잘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죠. 그건 선물인데, 자, 이것은 각 사람마다, 교회 각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각자 자기 자신만의 어떤 고유의 독특성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래 주신 각자 자기 자신 좋아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이 있고 달란트가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각자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누구 하나 중요하다, 어떤 달란트가 소중하다, 어떤 달란트는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소중한 것이죠. 다 각자 다르지만 다 내가 없는 특기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각 지체의 특징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몸의 지체 중에서 귀중하지 않은 지체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교회에서도 아직 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세상 생각이 있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각, 세상에서 살아남는 그런 방식대로 교회 와서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엇입니까? 서로 경쟁의 세상이죠. 내가 잘 되려면 상대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상대하고 뭐 경쟁자가 있으면 경쟁자를 없애버려야 내가 인정받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사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살다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몰라도 이 교회에서는, 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힘을 받으면 너도 그로 말미암아 힘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형제가 있기 때문에 너도 이익이 되는 거고, 그 너가 있기 때문에 그 형제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꼭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고 또 형제들 미워하고 뭐 어떻게 저 형제가 없었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때도 우리가 있었지만은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더 많은 형제가 다양한 형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교회도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 힘을 받으면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활동할 범위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여러분 달란트도 저 이 큰 교회 안에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형제는 여러분의 경쟁 대상이 아닌 것이고 한 몸으로서 같이 자라나야 될 지체인 것이지 경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면 다 각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다 아직 덜 자라서 서로 갈등이 있을지는 몰라도 다 이제 주님께서 다 형제들 하나하나 손보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형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보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키워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도 컸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 이해할 것이고 여러분도 또 커나가면 그 여러분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그 형제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 형제를 끌어내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붙여놔가지고 정말 뭐 손, 발 이 하나가 필요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각자 분량대로, 각자 분량이라는 것은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어떤 특성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신 것이고 또 교회 모든 일들이 다 온전하게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치듯이 형제들도 고치는 것이고 다 어린 자들을 키워나가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잘 겪어나가는 것이고 견뎌나가는 것이는 것이지 형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형제와 갈등이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등이 있는 이유는 아직 형제와 한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이 있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형제가 원하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것하고 그게 교회 안에서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죠. 그리고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이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구원하는 일을, 밖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뜻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각자가 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벌어먹게 살고 내 것 챙기기 위해 바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형제와 불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들은 전부 그리스도와 한 마음 돼서 그리스도가 할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사람들로서 교회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한 마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서로 갈등이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제가 연단 받았겠습니까? 제가 말, 저 행동 하나 잘못했다고 지적하시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저의 마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책망하고 저를 굉장히 미워했던 그런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주 저를 아주 그냥 집안에서 아주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취급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이 주님이 날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주님하고 저하고 한마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음 되기 전까지는 제가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형제끼리 어떤 한마음 안 됐을 때는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의 마음도 우선 내가 온전한 마음인지 우선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 형제가 갈등이 있다면은 형제 마음도 아직까지 온전치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자기 먼저 똑바로 서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 가지면 형제들이 다른 마음 갖고 얘기했으면 그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들을 볼 때도 그냥 단순하게 미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가 이쪽으로 바뀌고 한마음 되는 거기를 소망하면서 그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에게 얘기하면 했지 그를 비방하고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장성한 자하고 어린 자의 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형제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교회에서의 갈등은 전부 마음이 하나가 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종국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한마음이 될 것입니다. 한마음이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갈등 사라지고 각자 자기 자신의 달란트로 교회에 자기 자신의 이 할 일을 봉사를 하면 하는 것이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다 또 힘을 받게 되는 거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내 개인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 곧 교회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게 하여 한 몸이 돼서 같이 일하게 하여 각 지체대로 자기 특기대로 이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게 하게 되면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가 속한 몸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가 자라난다는 얘기는 내가 자라면 교회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보는 눈이 바뀌고 형제들과 한마음 되는 그런 길로 내가 좀 자라났다면 그만큼 교회는 자라난 것이에요. 내 지체가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이 예를 들어 마른 손을 갖고 있었다. 손이 말랐다. 그런데 이제 손이 이제 말씀으로 고침 받았으면은 이제 제 몸은 손이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몸 전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이 자라니까 손이 온전해지니까 몸 전체가 온전해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하고 각 지체하고 교회 성장하고 교회 자라는 것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일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좀 합치가 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라고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성장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성장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인원수 늘리는 거잖아요. 인원수 늘리는 거. 교회 부흥한다 이렇게 교회 성장 세미나 가보면은 다들 어떻게 하면 교회 이 성장시켜서 교인이 15명인데 30명으로 100명으로 늘리느냐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세미나를 할 때 그때마다 이제 목회자들은 모여들죠. 근데 그거 그렇게 해서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가 비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인 상태에서 뚱뚱해지는 것, 그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화스 세미나를 했었죠. 요새는 바빠서 안 하지만 화스 세미나를 했을 때 우리 교인들은 다 참석하죠. 다 참석하시고 밖에 외부인들도 오시고 또 때로는 목회자분들도 오십니다.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아, 이 세미나 가면 어떻게 좀 기발한 방법으로 이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 그런 것을 바라고 오시죠. 그런데 와서 이제 들어보시면 그쪽 방향에서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제 좀 낙심하시는 그런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미나를 이제 몇 회까지 했지만은 아무튼 그 세미나로 말미암아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라죠. 우리 교인들, 그 물으시면 성경 읽고 또 그냥 말씀 듣고 하고 거기 가서 또 정리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세미나는 우리 교회 성장 세미나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밖에 분들도 이제 밖에, 우리 이제 그 세미나 하게 되면 그 오크밸리에서 그렇게 할 때 그 같이 오셨던 인천에 있던 그 목사님들이 아, 이 교회에서 교인이 얼마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1,000명 된 넘는 그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 교회에서 하고 있다 하고 감탄하고는 그런 말을 하셨었는데 아 그렇게 작으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네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자라나야 그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1,000명이 있는 교회는 1,000명 있는 교회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십 명이 있는 교회에서 1,000명이 있는 교회를 하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교회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뭐 그렇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진짜 부흥을 일으키려면 여기 와서 처음부터 배우셔야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각 지체의 성장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받아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씨가 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자라지도 않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된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그 각 지체가 자신의 분량대로 일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리고, 또, 맨 나중입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몸이 자라게 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을 세운다. 스스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스스로 세운다는 얘기는 교회는 예를 들어서 크건 작건 독립된 교회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작건 크건 거기서 스스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뭐 도입해 와가지고 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스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많은 미랄을 맺게 될 때 그 미랄 하나 거기서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교회가 작건 크건 아무튼 생명이 있는 교회에서는 스스로 그 자체, 그 자체로 그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서 이 생명이 있는 교회는 밖에서 별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우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랑 안에서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교회가 스스로 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온전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형제들을 온전한 구원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국적으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건 뭐 교역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도 그 일을 하는 일로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식으로 방편으로서 직장 다니는 것이지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들 해야 될 최종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형제를 구원해내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 일원으로서 형제를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 복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여기서 형제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고 형제 우애 이렇게 이해해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들한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것 없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한 사랑은 그것은 나중에 보상만 바라고 나머지 성질내는 기반으로만 쓰일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나오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각 교회 지체들이 각 마디의 도움을 얻어서 한 몸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돼서 하나가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서로 갈등이 없이 하나로 뭉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여러분들은 도움을 주는 자들 마디로부터 힘을 도움을 받아서 이 하나로 연결되고 상합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들 가야 될 방향이 하나로 뭉치는 데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어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떨어져 나가려면 왜 떨어져 나가냐면 여러분의 세상 생각들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기 옳다의 생각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디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상합하고 연락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각 성도들은 이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기만의 할 수 있는 특기를 행하게 되고 달란트를 행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더 형제들과 또 이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자기의 특기를 행하게 되면 이 특기는 옆에 형제를 또 받아서 또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또 이 일로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뭉쳐서 전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각자의 탈란트가 제대로 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 교회는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물론 그 지체 자체도 더 자라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제 스스로 옆에 도움 없이 스스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이제 참다운 실체 교회 우리가 다 여기서 지체들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열심히 각자가 맡은 자기 지체로서 자기 분량을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영광된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